오늘은 사사기 8장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전쟁의 양상은 이스라엘에 의한 일방적인 그 추격과 미디안 군대의 학살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영토로 도피하면서 자신들의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전시 중에 이스라엘 내부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8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예,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 가장 불평불만이 많은 지파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 당시 므낫세 지파와 더불어 자신들이 그 유업을, 그 기업을 받을 때 자신들의 영토가 다른 지파에 비해 좁다라고 불평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에브라임 지파의 땅은 양질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땅을 받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토의 크기로 인해서 불평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드온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태도는 훗날 사사 입다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사기 12장에 기록된 대로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은 입다가 암몬 군대와의 전투에서 자신들을 소외시켰다라고 항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 에브라임은 입다의 요청에 거절하였기 때문에 입다는 그들을 제외하고 전쟁에 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브라임은 입다와 길라 사람들에 의해서 거의 그 지파가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그마치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의 소위는 거의 악질적이고 습관적이며 고질적이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왕국을 분열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 분열 왕국을 이루게 되는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탐욕과 욕심은 많으면서 헌신은 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자들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었음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되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 빠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이외에 또 많은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 말기에 참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전공 역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드온에게 이와 같은 오만불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 중에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행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에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여주면서 그들을 살살 달랩니다. 그들의 노를 풀어주려고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안 된다라고 비위를 맞춰주는 것이죠.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이 녹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미디안 왕들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합니다. 이러한 추격 과정 중에 지친 이들은 숲곳을 지나면서 그곳의 방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숲곳은 요단 동편 갓지파가 기업으로 차지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갓지파의 사람들이 머무르고 있었던 곳이 바로 숲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기드온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무시하였고 또 미대한 군대의 보복을 오히려 두려워했던 것이죠. 하지만 기드온은 상심하지 않고 승리의 확신을 굳게 다지며 또 끝까지 추격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모욕을 준 숲곳 사람들을 향해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기드온이 들가시와 찔레로 숲곳 방백들의 살을 타작하듯이 징벌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거기서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은 브누엘로 올라가서 또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브누엘은 브니엘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이죠. 숲곳 동쪽으로 약 9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이 역시 갓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기드온의 요구를 거절하지요. 기도는 자신이 평안이 돌아오게 되면 분우엘의 망대를 헐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에 이어서 갓 지파의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담당하고 있는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을 돕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해를 하고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언제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 죄에 빠진 사람들을 동원해서 믿음의 성도들의 사명을 회방을 놓는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내부의 분열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자멸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지니고 끝까지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기림을 기드온이 이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미디안 연합군대의 전사자가 12만 명이나 되었고 이제 남은 패잔병들은 약 15,000명가량이 세바와 살문나 왕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안심하고 있는 사이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이 추격하여 이들의 군대를 격파하고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였던 것이죠. 다리가 떨리는 미디안 군대에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적과 아군에 대해서 제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미디안 군대는 쇠퇴했던 것이죠. 13절의 말씀부터 승전한 기드온의 복수가 숫꽃과 분해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사소한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복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와 관계된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회방한 갓 지파의 잘못, 즉 뚜렷한 대의 명분을 가지고 숫꽃과 분유회를 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자신이 동족을 죽인 세바와 살문나 역시 가족과 친족의 복수의 개념으로 기드온은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8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미디안 압제로부터 구원한 기드온의 인간적 용맹과 지도력을 의존하여 자신들의 위치와 신분과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크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저당잡히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그들의 때가 이르러 왕을 택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망각한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정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구하였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것인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임의대로 이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유리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불순종과 잘못된 몰이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사람이 주인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생활과 자신들의 삶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주인 되는 나라와 공동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어리석고 심판받아 마땅한 나라와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요구에 대한 기드온의 답이 23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모든 영광을 그분이 받아야 함을 마땅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 24절 상반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기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리품으로 취한 미디안 족속의 기고리를 기드온의 요구대로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금 1700세겔과 그 외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재색 의복과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들을 기드온에게 바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어 자신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게 되는 것이죠. 이 에봇은 본래 대제사장이 입었던 조끼 모양의 옷입니다. 여기에 판결 흉패를 두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에봇의 역할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금으로 이 에봇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전에 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된다라고 고백했지만 전쟁의 승전물을 본인이 가로채므로 그것으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에 기도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제한하고 그 제한적인 하나님만을 자신의 이해에서 이해하고 있는 아주 좁은 그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있는 성막이 있었죠. 그 실로의 성막에서 행해지는 제사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브라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영적 무질서에 빠져서 점차 우상 숭배의 길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였다라고 27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우상을 섬기듯이 섬겼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잘못된 그 말년에 이 기드온의 잘못된 그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기드온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됩니다. 또 그들은 다시 바알을 섬기는 그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습관적인 죄, 교만과 자기를 드러내는 것과 또한 이기적인 그런 태도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아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 그냥 적당히 순종하다가 마지막에 또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또 기억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셔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이 축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